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더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아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남자의 죽음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쩌면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늘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요사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말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냥 한가롭게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니 믿음이니 이런 것을 신경쓸 여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빛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없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앞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로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사로는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위로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존경받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다른 가족들이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갑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왔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이 마리아의 슬픔과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마리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 슬픔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원인이 되었던 죄와 그 결과로 맞게 된 죽음,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십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6절에서 얘기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을 약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못 고치고 죽게 나와서 이제 와서 울고 있느냐 이거죠. 그 선지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능력은 없냐 이거죠. 예수님은 무능력자가 맞다. 자기들끼리 삐죽삐죽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야, 여기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금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아직도 이렇게 삐죽삐죽거리고 있다? 예수님이 화나는 게 어쩌면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화를 내시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니고데모를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나무에 들려야 하리니 뭐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해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니고데모가 믿었던 사람이냐 믿지 않았던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잠깐 믿다가 실수해서 예수님께 와서 꾸중 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죠. 오늘 나오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역시 그랬습니다. 주는 부활이시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비통하신 분노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것은 우리로 계속 불신앙으로 살게 하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하여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본성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서 생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끝이 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와 죽음 앞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시는 곳이 바로 그 죽음의 앞 무덤입니다. 무덤에 이르러서 그 죽음뿐인 곳에서 39절에서 얘기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마르다의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일찍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 아멘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단 몇 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렵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아니 뭐 함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건가요? 내 신앙인가요? 바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그것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서 냄새나는 문을 열려고 하는 바로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직접적으로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 신앙의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아멘 해도 문제에 닥치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정말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현실 앞에서 과연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무덤 앞에 서니까 그녀의 신앙이 바로 들통나게 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듣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다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까요? 여러분의 무덤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고생 앞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놔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 조금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고생 안 하게 해주셨으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서 내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살려 고쳐주셨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훨씬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냐면 종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그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종이 돌아와서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도 전에 벌써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영광 누가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을 불러와서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내십니다. 예수님의 어투는 이거예요. 믿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내가 봐야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예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끔 볼 수 없어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없이는 뭐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 보여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 행복, 인내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내 행복을 보이고 싶어 하고 내가 이만큼 잘 된 것으로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지금 마르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 베다니 이 무덤 앞에 한번 서봅시다. 돌문 앞에. 돌을 치우면 그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다. 돌문을 치워라. 수많은 군중들 많이 있었죠. 누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금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분의 믿음이 사실은 이 내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뭔가? 나사로가 산 것이 영광인가요? 자, 좋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영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믿음은 영광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마리아, 마르다,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 나사로가 산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믿지 않았는데 다 봤으니까 이 영광은 나사로가 산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나사로가 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중심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의 중심은 믿음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우리가 추적해 봐야 할 내용이죠. 자, 먼저 믿는 자가 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보이면서 41절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읽으면 놀랄 것 없는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닙니까? 옆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봤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한 말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 하시면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만,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항상 입에 붙은 말들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면 정신이 잠깐 놓칠 때 딴 생각을 하면 습관적으로 하던 말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설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돈벼락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는 안 나가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에게 능력과 힘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 교회 일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빠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힘으로 내가 힘을 잠깐 빌려와서 그것으로 내가 멋있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바꿔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중심인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게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홀로 두지 않고 모든 일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부분이 항상 약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항상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만, 그 방법과 요령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안 되면 내가 흔들어서라도, 그리고 조금 받으면 아 그것으로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주님 이러시기입니까 땡깡 부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기도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능력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되면 점점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어쩌면 내가 아직도 먹고 살 거 있는 여력이 내 힘으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면 어찌해서든지 그냥 내 힘으로 버티고 살겠다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개인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그런 거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다 못하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시고, 그게 내 문제 해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요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안 주면 정말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어릴수록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다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고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어려워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커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주시고 들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탕만 찾는다면, 말씀만, 하나님의 응답만 찾고 있다면 나쁜 아이가 되겠죠. 아니면 옆집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상당히 위험한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참 좋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가 강청해서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께 강청해라 얻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처음 시작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주님이 받은 그 응답에 손에 들려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한국에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한국에 전화하면 지금 13시간 차인데 잠깐 깜빡하면 그냥 밤낮을 바꿔서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졸린 눈으로 받아서 얘기합니다. 거기 지금 몇 시예요? 힘들다 이거죠. 저도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언제 전화한다고 언제 기도한다고 해서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소리를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 딸이 지금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저는 안달이 나서 전화를 합니다. 딸은 관심이 별로 그렇게 아직 자기 힘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은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에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기도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듣고 듣고 또 들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분에게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이라도 부르면 응답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찾으니까 보이는 게 흔들리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립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 상태, 내 상황이 흔들리면 모든 믿음이고 나발이고 정말로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허망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끝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아니 이미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코로나라는 절망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먼저 길을 나서고 계십니다. 냄새나는 지금 시체 앞에서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십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통을 터뜨리죠. 아니 주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파하고 슬퍼하기 전에 나와 함께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도와주셔서 일찍 이 고생 안 하게 살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죠. 내 바람이죠. 먹을 것만 찾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두고 딴 데 한눈 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몸이 다 정말로 못쓰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이 고집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책이 바로 설교했던 분이 박영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된 사람들에겐 그 표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로 나타나기로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로도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3차 대전과도 같은 부부싸움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자녀와의 그 깊은 상처를 통해서라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이것을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본성,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 지금 가운데 있었던 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돌이키게 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 이 40절에서 하신 말씀이 4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인데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는 것.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뭘까요? 그래서 하신 행동이 43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셨을까요? 죽은 자가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사로야 나와라가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 이 단어가 성경에 한 6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번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19장 이후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큰 소리로 외쳤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때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일과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 오버랩시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기법인데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이 단순히 나사로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의 얼굴에 수건을 쌓아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20장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놓여있더라. 근데 나사로의 얼굴에 지금 수건이 덮여있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를 비교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속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의 부활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진정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당사자였던 마르다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유대인이요? 유대인 더군다나 더 몰랐죠. 전부 다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 때문에 우와 기쁘다 거기에 감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는 살아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실망하고 포기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믿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누가 봤나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제 그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 이런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기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바른 모습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매일이 슬퍼 보이고 매일이 고독해 보이고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가 위로가 가득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인생에서 넘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쏟아지는 그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히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주님은 매일매일 먹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쳐 보이고 슬퍼 보이는 것 같으나 쓰러질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계시고 그분의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미소를 짓고 계시며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과 위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안 보이십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고 또 부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이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나의 눈물을 오늘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위로하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그저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당당하셨고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진정한 위로, 그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오늘도 생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